오늘 이전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절, 우리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결론된 부분뿐인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존 라일의 그 거룩, 성결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매 주일 이렇게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또 그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3번, 오늘이 14번째인 것 같은데 어떠한 말씀, 어떠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가 다시 한번 먼저 잠깐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이 거룩 성결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거룩을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죄.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것,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결이라는,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 거룩함을 향해서 이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에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좀 거룩한 마음, 또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그것을 영적인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막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먼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비용이 필요 없다,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도 영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을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또 성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결론적으로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고, 이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장일까요? 믿음의 성장은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영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어떤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모세.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제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그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어떠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어요?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구함을 받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끌어내잖아요. 왜요? 주저주저 하니까. 이게 은혜예요. 자,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롯의 처였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항상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떠나온 그곳을 자꾸 아까워하고 마치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요. 아, 이것도 우리도 롯의 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 그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인생의 끝.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영혼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내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너무나 분명하게 한 강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치다가 죽었고, 한 강도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 그 왼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 딱 묻잖아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낙원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도 좀 기억해 줄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많은 풍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의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인생의 우리의 삶 앞에 막 우리의 삶에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폭풍우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부딪히고 막 우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막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거친 파도 속에서 그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제 그러한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두려워하는 우리들, 또 너무 어떤 풍랑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제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짠 라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 일곱 교회를 향한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뭐 사랑이 식었다, 뭐 그런 것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드러나는 모습인데 결국 그 드러나는 모습의 그 문제의 시작은 결국 어디냐?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본다면 어떤 조직, 마지막 그 순간에 뭐 예를 들면 교단,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 그 다음에 직분, 뭐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감독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 감독들, 그 다음에 어떤 교사들, 집사들은 이미 있었고, 그러한 조직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좀 시스템틱하게 잘 조직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면의 문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제도, 교단, 어떤 직분, 그런 것에 중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교도, 우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렇게 교단이 솔직히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제도가 우리를 좀 보호해 주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말씀을 전해주셨던 양형주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형주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들이 잘못된 것에 오염되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 오염된 것들을 제대로 다시 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제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부터 이 신천지가 갑자기 신천지 그 총회장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총회장이 지금 뭐 정치 정당에다가 여기에 돈 주고 저기에 돈 줘가지고 지금 구속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을 더 좀 단단하게 좀 하려고 했는지 아, 그 양형주 목사님 교회 앞에 가가지고 지난주부터 데모를 하더래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이렇게. 그래서 경찰에 가서 딱 알아봤더니 거기다가 집 한 구 이제 집회 신고를 하는데 4주에 걸쳐서 거기다가 이미 딱 이제 집회 신고를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최소 한 달은 온다, 우리가.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막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에 미쳐가지고 뭐 돈 교육시켜가지고 돈 받고 교육시킨다, 뭐 돈 벌려고 한다, 돈벌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할까봐 이러한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더 안 받고 더 하는데 이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죠. 우리가 교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부의 이러한 그 조직적인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현대 교회들은 보면은 이 교단 자체가 이제 자꾸 그 어떤 정치적인 거에 강조하고 그 사회 이데올로기 이념에 막 너무 몰두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 어떤 구원을 강조하면서 사회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이 교단 자체가 좀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솔직히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우리가 기존 교회 기성 교회인데 우리 잔 라일이 얘기한 것 같은 우리가 뭐 너무 그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근본적인 거, 이 일곱 교회의 교회들에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조직 교회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리가이제이션 돼가지고 자꾸 어떠한 그 조직적인 것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좀 우리 역량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 6월 말에 이제 그 미러키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뭐 저는 거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녀온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총회가 우리가 뭐 미국 장로교회가 한 300만 정도 되었다가 이제는 100만 정도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300만이었을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여유 있었을 때에 그러한 그 교단의 조직을 하여튼 몇 년까지 다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고 줄여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게 사람 구조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회비라는 것을 내는데 그 상회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교단이라는 것이 이 개체 교회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 그 총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월급이 얼마 받나 확인을 했더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 70% 이상이 70% 정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70% 이하의 교회가. 그러면은 100명 이하의 교회면은 그 월급이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샐러리가 최소한 한 2, 300명 정도의 일하는 교회의 수준의 월급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단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런 것에 좀 열정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그 리소스가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질문을 했대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니,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이 교단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구성원들, 외적인 어떤 조직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뭐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몇 번의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되었는데, 아유, 제가 우리 이제 한국말,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이제 그러한 그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를 뽑는데, 이제 거기에는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영어를 스페니쉬로, 그 다음에 하여튼 세 개 정도의 언어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에 이 랭귀지 언어를 번역하는 그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를 뽑는데 경력이 화려한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교회의 문서를 뽑는데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뽑아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지금 막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좀 혼란스러운 게 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분이 감당을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됐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건 없어지긴 했는데, 아예 하다못해 미국 장로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국말로 번역하고 뭐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알지, 그 매니저 하는 사람이 뭐 익스피리언스가,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화가 되고 구조가 잘하는 것의 이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모습,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리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섬기며 봉사할 때에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평안, 내면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뭐 목사, 장로, 집사, 총남선교회, 총녀선교회, 뭐 안수집사회, 뭐 권사회, 당회, 뭐 이런 거, 어떤 경우에는 뭐 운영위원회, 어떤 경우에는 뭐 인사위원회, 뭐 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조직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 특별히 리더십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익이에요. 이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에스겔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는데, 에스겔이 말한 대로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오히려 패해버리고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에스겔의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이 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듣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행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요즘 이렇게 그런 그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인터넷을 하는 거 보면은 뭐를 딱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기 딱 나와요. 너 이거 인터레스트 하냐? 아니면 너 인터레스트 하지 않냐? 너가 이거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보여주는데 가끔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동남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나와서 찬양을 해요. 막 여러 사람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딱 참 와우 되게 은혜스럽다라고 했는데 딱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얘기를 해요. 이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를 갖다가 조금 번역해가지고 이 통일교가 그 설악산에 그 만들어놨다는 그 궁전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딱 했어요. 너 이거 흥미 있냐? 너한테 이거 흥미 있는 거냐? 흥미 없는 거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웬만하면 자꾸 클릭하면 오히려 더 오는 것도 있어 안 하는데 그거는 나 이거 관심 없다. 나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딱 체크해요. 관심 없다. 여러분, 이 유튜브가 이 AI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것 원 없이 듣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 요새 막 뭐 한국 정치 들으면은 아우 그냥 막 화가 나는 일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막 그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들려주는데 그 계속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갑니까? 하나도 안 가요. 그런데 그래 이렇게 이런 거라도 들으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건 열심히 듣고 그냥 듣는 거에서 위안을 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문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와, 이 교회 예배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뭐 토요일에도 그렇고 이 교회 그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를 제가 딱 봐요. 그러면은 영상으로 하는데도 참 은혜가 돼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 비슷한 것만 보겠죠. 뭐 목사님의 설교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자기 만족이고 그 다음에 나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 주님만 생각합니다.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나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 남은 생에는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주님 기대해 주세요. 근데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한 가식적인 것, 그냥 미지근한 것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환란을 당하는 것,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안다는 것에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의 행위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로만 그냥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위구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 행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이라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그 다음에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은밀한 중에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은밀한 중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심방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치매 걸렸다고 한다든지, 아,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가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간, 조금 뭐 신앙생활 외투, 눈에 보이는 것 좀, 이거 하나, 그 많은 물건 중에 이거 하나 훔친다고 해서 누가 그거 알겠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래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원래 시작,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가운데 궁극적으로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면류관을 얻어요? 이기는 자. 너무나 표현이 분명해요. 이기는 자, 승리의 자.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한다 막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이기는 자가요. 이기는 자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요. 평화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평화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양보한다는 것이 어떤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어떤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그냥 다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을 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영생으로 영벌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영벌로 가지 않게, 분명히 지옥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맨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는 것 정말 귀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해야죠. 내가 이것을 내 지금 형편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죠. 분명히 병상에 누워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찬양 듣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찬송을 듣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듣는데, 맨날 말만 열면은, 그냥 입만 열면은 주님 주님 하는데, 결국 주님 주님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행하는 자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정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에 참 주님이 수고했다. 너 정말 열심히 순종했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잘 살았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